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린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보 타임의 리영실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주간 스포츠 뉴스를 종합해 정리해드린 다음 빙상의 금빛 질주, 새 중국의 첫 빙속 세계 우승자인 라치환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NBA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의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주간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 축구 외교 호재에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체육천국 부국장이며 축구협회 서기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4년 후인 2023년까지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중국축구협회에 두조제의 심판위원회 주석 임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시아축구연맹 심판위원회 주석 신분으로 올해 10월 15일 청도에서 열리는 새로운 한기 아시아축구연맹 심판위원회 사업회의에 출석하게 됩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심판위원회 주석은 아시아축구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심판을 배정하고 각국의 심판 양성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중국인이 아시아의 심판 관련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됨에 따라 중국 심판들의 국제무대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조제가 중국축구협회 서기, 국제축구연맹 평의회 위원 겸 아시아축구연맹 심판위원회 주석 등 직무를 맡으며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축구계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 축구선수 무레가 유럽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예선에서 골을 넣으며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에스파뇰은 에스파냐 바르셀로나 RCD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 루체른과의 2019-2020 UEL 3차 예선 2차전에서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에스파뇰은 1차전에서도 3대 0으로 이겨서 플레이오프에 합류했습니다. 오는 22일과 29일 우크라이나 조리아 루한스크와 플레이오프 최종 라운드에서 격돌하며 UEL 본선 조별리그 진출권을 다투게 됩니다. 이날 무레 선수는 선발 출전에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문전으로 섀도우하며 헤딩슛으로 연결해 루체눈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후 에스파뇰은 전반에만 두 골을 더 몰아치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무려는 이날 팀의 공격을 이끌어왔습니다. 2019 서장 스누크 결승에서 중국 선수 정준희는 147점의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정준희 선수는 여전히 영국 선수 셸비에 비해서 약간 뒤떨어진 상황입니다. 정준희 선수는 해발 3,600m의 지역에서 147점의 성적은 기념할 만한 성과라고 하면서 셸비와의 대결에서 147점은 쉽게 거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누크는 당구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종목입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 스누크 선수권 대회는 총 상금이 약 196만 파운드로 당구의 세부 종목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자랑합니다. 리오넬 메시와 판데이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럽축구연맹 올해의 선수를 뽑기 위한 최종 3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와 판데이크, 호날두를 2018-2019 시즌 유럽축구연맹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 3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올해의 선수는 한 시즌 동안 유럽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메시는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10경기에 출전해 12골과 3도움을 기록하며 당당히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또 소속팀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정규리그 34경기에서 36골, 15도움의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는 지난 시즌 에스파냐 프리메라리가 우승, 에스파냐 슈퍼컵 우승, 코파 델레이 준 우승, 유러피언 골든슈 등 다양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수비수로는 유일하게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판데이크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12경기에 출전해 2골과 2도움을 기록하며 공수 량면에서 모두 활약하며 리버풀의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정규 리그 4골 2도움을 작성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판데이크는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UEFA 네이션스 리그 준우승, 프리미어 리그 준우승, PFA 올해의 선수 등 최고의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호날두 역시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6골 2도움에 소속팀인 유벤투스에서 정규리그 31경기 동안 21골과 8도움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수상자는 오는 29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2019-2020 UEFA 챔피언십 조별리그 조 추첨 행사에서 발표됩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22살 신예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페더러는 16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웨스턴 앤 서든 오픈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안드레이 류블러프에게 0대2로 졌습니다. 페더러는 세계 랭킹 3위, 류블러프는 70입니다. 이 대회를 7차례 정복한 페더러를 상대로 62분 만에 승리를 따낸 것입니다. 이는 페더러가 16년 만에 가장 빠르게 패배한 경기가 됐습니다. 페더러는 국가대표가 아닌 프로선수로 가진 경기에서 2003년 이후 1시간 안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류블러프는 경기를 마친 뒤 페더러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를 이겨서 기쁘다고 하면서 내 생애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승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류블러프는 8강에서 세계 랭킹 9위 다닐 메드베데프와 대결합니다. 네, 이상으로 주간 스포츠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황이민 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타향의 달밤.
알밤이면 이 아들 그릴 때이지.
이어서 빙상의 금빛 질주 새 중국의 첫 빙속 세계 우승자인 라치완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치완 선생은 동양인으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지던 속도 스케이트 철막을 헤치고 새 중국 창건 이후에 첫 세계 우승을 따낸 스포츠 명장입니다. 1941년 흥룡강성 해륜시 조가툰에서 태어난 라치완 선생은 1956년 수화시 조선족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속도 스케이트에서의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몽 스승인 장봉룡 선생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1958년 교내는 물론 시급, 성급 경기 그리고 전국대회까지 출전해 1등의 월계관을 죄다 도맡아버리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듬해 치치알시 체육학원에서 즉시 그를 교내 빙상속도팀의 기둥선수로 영입해 왔는데 그것도 잠깐 얼마 안 돼서 흥룡강성 빙상속도팀에서 재차 그를 성팀의 기둥선수로 영입해 갔습니다. 또한 당시 전문 국가팀이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나라를 대표해 국제 경기에 참가하는 행운이 차려지기도 했습니다. 라치와 선생은 1960년 2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54회 세계 남자 빙상 선수권 대회에 중국 국가대표로 출전했지만 500m는 15위, 1500m는 29위, 5000m는 22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혹독한 세계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더욱 훈련에 매진했고 1962년 2월 모스크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500m 5위와 1500m 4위 등을 기록하며 48명 참가 선수 가운데서 개인 종합 6위를 차지하면서 이략 세계적인 선수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라치완 선생은 제54회, 55회, 56회 세계 남자 속도 빙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면서 경험을 누적했고 우승의 그날을 위해서 한 번 또 한 번 빙판 위에 코피를 쏟아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1963년 일본에서 펼쳐진 세계 남녀 속도 빙상 선수권 대회 남자 1500m 경기에서 2분 9초 2의 뛰어난 성적으로 단연 우승을 기록하며 새 중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중국인이 세계 동계 운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장거를 이룩했습니다. 또한 이 대회 500m와 5000m에서도 각기 2위로 결승 테이프를 끊어 개인 종합 순위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그 후 한동안 억울한 루명을 쓰고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지만 그 이후 라치완 선생은 흑룡강성 스케이트 팀 코치로 다시 회복됐고 1986년에는 중국 스케이트 협회 부주석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1998년 35년 만에 다시 일본 나가노현을 방문하고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주자로 참가했으며 10년 뒤인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 할빈 경내 성화봉송주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8일 할빈에서 펼쳐진 제24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개막식에서 첫 성화봉송주자로 나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1984년 건국 35주년을 맞아서 가장 걸출한 스포츠 선수, 1988년에는 새중국 체육개척자로, 1994년에는 새중국 창건 45주년을 맞아서 45명의 영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네, NBA 무대는 모든 농구 선수들이 선망하는 곳입니다. 지난 6월 20일 열린 2019 NBA 경기에서 일본 국적의 루이 하치무라가 입성했습니다. 동양인이 뛰기에는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NBA 무대에 서서히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데뷔한 왓다나베 유타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아시아인 NBA 선수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NBA에서 뛰었던 아시아 출신 선수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걸어왔던 행보와 앞으로 아시아 국적 농구 선수들의 NBA 진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유명 선수 여명을 짚어보겠습니다. 2m 29cm의 신장을 자랑하는 센터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여명은 휴스턴 로켓츠에서 만 9년을 뛰면서 486경기 동안 평균 19점, 9.2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등번호 11번은 영구 결번이 됐으며 아시아 출신 최초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지명, 올스타 8회, 올 NBA 팀 5회, 명예의 전당 입성 등 단단한 업적을 이룬 선수입니다. 골 밑에서 최상급 공격력을 자랑했던 요명은 중국 국가대표로서도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비록 계속된 발부상으로 인해서 빠른 은퇴를 맞기도 했지만 과연 당분간 이런 업적을 남길 만한 아시아 선수가 다시 나올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가장 대성한 아시아 출신 NBA 선수입니다. 현재는 중국 농구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중국 더 나아가 아시아 농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명을 전후로도 많은 중국의 스타 선수들이 NBA에 도전했습니다. 그중 잠깐이라도 NBA 무대를 밟았던 선수들은 왕치지, 역근련, 주기, 그리고 손월 등 네 선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훌륭한 기록을 남긴 선수는 왕치지와 역근련입니다. 요명과 같은 시대에 뛰었던 왕치지는 국내 무대에서는 요명을 압도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나 NBA에서는 그의 장점이던 슛과 운동 능력이 더 높은 선수들을 만나면서 상쇄됐고 결국에는 요명과 립지가 뒤집혀졌습니다. 역근련은 타고난 순발력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교에서 응수하지 못해서 NBA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림수화 선수가 있습니다. 림수화는 NBA에서도 통하는 탁월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통해서 빅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슈팅과 높은 턴오버 수치 단점을 과감히 돌파하면서 한때 린세니티 광풍을 몰고 왔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직력을 중시하는 아시아 농구에서 보기 힘든 자유로운 플레이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선수 주기와 손홀은 국내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NBA에 입성했지만 각기 19경기와 10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요명보다 1년 앞서 빅리그에 데뷔한 몽골족 선수 바트르는 첫해 덴버에서 기회를 부여받아 평균 15분 동안 5.1 득점, 3.6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샌 안토니오로 이적하면서 자리를 잃었고 결국 3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즌 후 은퇴를 발표한 한국 선수 하승진은 NBA에서 뛰었던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221cm의 신장에 주목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게 2005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아 두 시즌 동안 46경기 출전, 평균 1.5 득점, 1.5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이 이어지며 결국 2006-2007 시즌 밀워키 벅스로 트레이드 된 후에 방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 NBA의 모습을 보인 선수도 있습니다. 먼저 타부시의 유타가 잠깐 뛰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닉스 선즈에서 단 4경기 1.8 득점, 0.8 어시스트만을 기록하고 G리그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당분간 끊겼던 일본인 NBA 선수의 명맥을 지난해 와타나베 유타가 잇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NBA와 G리그를 오가는 투웨이 계약을 맺으며 NBA에 도전했습니다. 이 밖에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필리핀 대표로 참가했던 어머니가 필리핀인인 필리핀계 미국인 조던 클락슨도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NBA의 모습을 보였던 렉스 월터스는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으로 동양 혼혈 출신 NBA 선수의 개척자입니다. 데뷔 초반에는 뉴저지 네츠의 주전 가드로 뛰었을 정도로 가능성을 보였고 통산 335경기 동안 36%의 3점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NBA에 노크를 했었고 기타 아시아 나라 선수들도 시도했지만 대부분 국내로 돌아오며 빅리그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여기에는 혼혈 선수들의 등장이 주목합니다. 일본은 유소년 시절부터 신체 조건이 뛰어난 흑인 혼혈들을 섭외해서 귀화 과정과 유학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넓은 인재들 속에서 뛰어난 원석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기본기부터 개개인의 능력 향상까지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유소년 시절부터 준비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NBA에서의 동양인들의 립지가 든든해지고 있으며 언어적인 문제도 해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 기술의 발달로 문제점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선수들의 기량 향상으로 아시아 선수들이 NBA에서 더 많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NBA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은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곳이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출발 정보 타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의 고향 화요일 문학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혁개방 중후기 중국 문단의 명성을 떨친 조선족 여류작가 김인순의 중문소설 창작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림대학 윤윤진 문학박사의 문학사 칼럼 시간에는 조선 왕조시기 소설문학의 탄생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